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쌀쌀한 일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또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말세 지말에도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님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는 회중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또 받고 묵상하며 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여기에 모인 이들을 특히 사랑하시고 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 또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접촉하는 주님이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야고보는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겠죠. 그들 기독교회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일 터인데,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 또 신약교회라고 하는 이방인도 혹 섞여 있을지는 몰라도 유대인들 위주인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같지 않죠. 여기 보면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아, 부자들이죠. 부자들아,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노하시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 돈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는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돈이 좀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지는 몰라도 부유한 사람들은 아유 나는 안 그런데 왜 그 신약교회 그 당시 사도시대에 부자들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부자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길래 너희에게 닥칠 고난, 고생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과 비슷하죠. 신약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도시대에 벌써 교회가 이렇게 해이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싶은데, 그럼 오늘 교회는 어떤가? 오늘 교회는 이상이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문제죠. 여기에 부자들의 잘못을 몇 가지로 증거하기를 첫째로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쌓았는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들의 재물은 쌓아놓은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들은 좀 먹었고 옷도 많은가 보죠. 옷이 몇 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옷장에 옷들이 너무 많았던 모양이죠. 여러분은 옷이 몇 벌이나 있는지 안 입는 옷은 옷은 없는지 안 입는 옷 정리를 좀 해서 저 구제하는데 뭐죠? 그런 데다 좀 옷을 안 입으면 갖고 있지 말고 갖다 다 그런 데다 좀 넣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주는지 몰라도 그 옷을 그런 데다도 다 하는 거 있죠. 동네마다 그렇게 옷 집어넣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좀 집어넣으시면 어떨는지. 여기 보면 재물이 썩었고 그들이 재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지 옛날의 재물들은 다 그런 은전, 금전, 금으로 만든 돈, 은으로 만든 돈들 또 노쇠로 만든 돈들 뭐 이런 거 터인데 그것이 너무 오래 쌓아놔서 다 썩어버렸다는 뜻 같죠.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들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고 녹이 다 쓸었다.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 돈들 쓰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다 쌓아놓으면 그렇게 요즘은 다 뭐 은행에 가 있으니까 좀 낫지만은 집에 쌓아놓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녹은 그들의 잘못을 증거하고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너가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 너 돈 쌓아놓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증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너 쌓아놓은 돈이 아주 의롭게 쌓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가 내 양심이 그것을 아는데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 것들이 다 재앙이 돼서 불같이 부자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저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남에게 손을 벌리면 안 되니까. 또 요새는 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100살이 넘고 150살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올해 은퇴는 빠르고 또 우리가 죽을 날은 더 옛날보다 기대 수명이 좀 길어지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또 자녀들은 수가 없어서 자녀들은 옛날처럼 부모님들 잘 공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자립해야 되니까 저축을 좀 해서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게 좋겠죠. 또 정부에 의지하는 것도 정부가 과연 그럴 돈이 있겠는지 지금도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는 나라가 큰일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축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정도의 문제겠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저축만 해놓으니까 이 돈이 다 썩어버렸어요. 재물이 썩고 옷도 적절하게 필요한 것만 좀 놔두지 욕심을 부려서 이 옷 저 옷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사도 또 사고 그래서 옷만 많이 걸어놨는데 하나도 입지 않으니까 그 옷이 다 종이 먹어서 나중에 보니까 입지도 못하고 버리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옳지 않다 좋지 않다 모든 게 적당하게 좀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야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에 적절히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 믿는 우리들인데 세상이 끝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는 믿고 고백하는 우리인데 그런데 마치 세상이 계속 종말이 안 오고 심판도 없는 것처럼 너무 계속 저축을 하고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다. 또 물질적인 부요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교만케 하고 신앙의 해이와 배반을 가져오기 위하여 쉽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 마음이 좀 교만할 수가 있고,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고 해이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심을 해야죠. 부자가 돼도 내가 그 부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이신 것 감사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부를 선용하고 어떤 그런 부자들처럼 돈은 큰 기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지만은, 그러나 이제 물론 바로 쓰는 이제 다 사람이 다르겠지만은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바로 쓰는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부여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 쓰려고 하지 않고 선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필요한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르게 잘 믿는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축을 하지만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저축 외에 너무 자꾸 쌓아놓는 것은 좋지 않고, 내가 기본적인 정도에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그 외에 주님이 주신 물질의 부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죠.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땅에만 쌓아놓지 말고 어떻게 하늘에 쌓아야 됩니까? 그것이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지. 그 돈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또 전도 사역을 위해 선도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신학교를 위해서 쓰고, 신학교도 돈이 있으면 세우고 또 좋은 유능한 그런 교수들도 다 초빙해서 좀 세우고, 그리고 학생들도 아주 선발을 해서 잘 훈련시켜서 학비도 받지 않고 잘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고, 만일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겠죠. 돈만 있으면 그건 돈을 아주 가치 있게 쓰는 일이죠. 그런 거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돈을 그런 데다 헛된 데다 쓴다고 그래. 헛된데요? 그럼 돈을 어디다 써야 가치 있는 것인데요? 그게 헛된 일이면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자신을 다 허비하시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 사역을, 복음의 일을 이루었는데, 아니 그런 일들이 헛되면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런 일들이 헛되면 세상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데요 하고 질문하겠죠. 그래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말세에 부자들이 재물을 쌓았다. 둘째로 그들은 그 부의 축적에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아, 그렇게 부자가 됐군요. 정당하게 열심히 벌어서가 아니라 남의 임금 착취하고 일은 시키고 임금은 조금 주고 임금은 또 떼먹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하죠. 너는 너가 번 돈이 그게 깨끗한 돈이냐, 정직하게 번 돈이냐,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버니까 다 날아가 버리지.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벌지 않으면 나중에 불의하게 번 돈은 내 입에 모래가 가득하고 자갈이 가득하다고 잠언에 내가 가르쳤는데 그거 못 읽어봤느냐 그러신다 말이죠. 그래서 정당하게 그렇게 벌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시킨다면 즉시 임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아이고 참 수고를 많이 했다고 또 너 임금을 지불을 하고 그래야 되고, 또 외상으로 시키려면 미리 약속을 하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은 일 잘 끝나면 언제 돈을 반드시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일을 하겠다면 일을 시키지만은 일 시키고 나서 돈은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받으러라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 일하는 사람은 그 돈 기대를 하고 받아서 집에 어려운 것들 다 돈을 쓰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한 품꾼들이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일은 하고 나서 임금도 못 받고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손 좀 봐주겠다 그 어느 부자가 그러냐 어느 고용주가 그렇게 나쁘냐 그래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했다고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 벌을 내리시겠죠. 셋째로 그들은 사치하고 연락했다고 해서 부자들이 그 부를 가지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아이고 좋다고 돈이 많으니까 돈만 있으면 멋있게 할 수 있겠죠. 북한에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도 무슨 원산 부근에 예, 그 김정은이 별장은 아마 지구에서 제일 예, 낙원과 같은 별장이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래요? 아이고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렇게 근사한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휴식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굶주려서 그렇게 탈북을 하고 예, 어려워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잘 먹고 잘 놀고 재미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부를 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해서 뭐가 사치인지 우리가 어디부터가 사치인지는 잘 몰라도 여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이 사치겠죠. 그건 너한테 적당하지 않아. 적당하게 해. 모든 걸 너무 과하지 않느냐. 과하지 않느냐. 옷도 마찬가지. 옷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옷이 몇 벌이면 좋겠느냐. 철 따라서 좀 몇 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몇 벌이면 좋겠느냐. 그런데 아이고 자꾸 가면 백화점 한 번씩 가서 비싼 또 남대문 동대문도 아니고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옷도 백화점 아니라 아주 뭐 유명한 그런 명품 매장들에 가서 좋은 옷들을 자꾸 사는 그 욕심이 그렇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좀 과하다 그것이.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신발도 어떤 사람 보니까 아이고 구두가 뭐 예, 구두장에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발장 못 봤으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 욕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만일 그런 것이 혹 있으면은 그걸 고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이고 구두 신지도 않은 구두 그냥 예, 뭐 큰 부츠부터 시작해서 배닥구두까지 골고루 해가지고 가득 신발장에 채워놓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줄여야 되는데 많이 줄여야 되겠다. 몇 개만 있으면 되지. 그거 언제 다 신겠느냐. 신지도 못할 것이다. 예, 네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거 다 또 이제 저 어디다 아까 막 기부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동네 보면 집어넣는데 거기 갖다가 신발들 다 갖다가 넣어서 그 필요한 사람들 다 신게 해야 되겠다. 또 뭐 그런 외국에는 그런 단체들 있죠. 그 다 안 쓰는 거 어디서 가져가라 그러면 와서 차로 다 싣고 가서 그런 식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재활용하고 또 뭐 기부도 하고 하겠죠. 그렇게 한다. 신발도 그렇고 가구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필요 이상의 것은 좋지 않다. 적당하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는 것이 사치라고 봅니다. 연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고 먹는 즐거움 우리가 사는 것도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정당한 즐거움 이상의 쾌락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연락이라는 말이겠죠. 너무 예, 즐거움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천지고 어려운 사람들 천지고 서울에도 예, 영등포에 쪽방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걱정을 하고 어떻게 난방은 제대로 우리가 예, 있지도 않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한 데가 있다는 거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런 데들이 예, 서울에도 많이 있고 할 터인데 어떻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치하고 연락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못하고 있죠. 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너희가 사치하고 연락했구나. 그러니 내가 재앙을 내린다. 또 넷째로 그들은 심지어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힘을, 그들의 모든 부와 세력들을 나쁜 일에 사용했습니다. 옳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대항할 힘도 없고 대항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7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부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니까 오셔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는 안전이 없죠. 주님은 착범은 알아요. 예. 주님은 뭐 할 때 무슨 뭐 요새 재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그 기소의 의견에 그런 뭐 조서가 뭐 1만 쪽이 되고 뭐 몇만 쪽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증거 자료를 대고 해도 재판에서 될뚱말뚱한 그런 일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척범은 다 아시니까 너 이놈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고 하나님이 쫙 읽기 시작하시면은 예 다 나오게 되겠죠. 너 네 죄를 내가 내 양심이 알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 하면 그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거짓말했다가는 하나님이 눈으로 째려보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의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재림의 날이고 그 날이 가깝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오시면은 그때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부자들의 악에 대해서도 판단하시고 세상 권세자 권력자들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기간 동안 뭐 해봐도 자기 일생 몇 년 되지도 않고 권력이라는 것이 몇 년이나 휘두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독재를 하면 한 10년 20년 가겠는지 30년 독재자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 가봐야 스탈린 같은 사람도 가면 죽고 다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김정은 씨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뭐 자꾸 수술을 벌써 두 번 하고 세 번 했다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죽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너 안 되겠다 와라 너 못됐다 와라 그러면은 어느 날 죽었다 하는 그런 또 뉴스가 나오겠죠. 9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 성경의 원망이라고 번역된 것은 불평한다 그런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믿는 신자들은 서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탓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녀 탓 누구 탓 이웃 탓 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고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현실을 주신 것이 고난인 줄 알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물론 없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걸 달게 받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잘 성찰해서 자기의 잘못된 걸 고쳐나가면서 거룩하게 겸손하게 믿음 있게 우리가 좀 성장해 나가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에게 불평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 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이라.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다운 거죠. 그것이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 가진 성도다운 태도이죠. 10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많은 고난 중에도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의 한 예는 욥의 인내, 그것은 유명한 욥기가 보이는 고난의 주제를 담은 욥기가 보이는 중요한 한 예 교훈이죠. 욥의 인내. 욥은 재물의 심히 큰 손실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듯이 하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서 예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후년에 같은 수만큼의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다시 그만큼 주셨고 또 재물은 백갑절이나 주셨고 해피엔드입니다. 욥기는 그때 그 결말을 너가 봤다. 오늘 본문에 그 결말을 안다 하면 그 결말이 좋은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고난 가운데서도 잘 참으라. 예.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할 때 인내로서 결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이시죠.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로서 결실해야 되겠다. 환난 시대의 성도의 덕도 믿음과 인내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인내를 잘 발휘하고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 부조리한 일들, 네, 그런 모든 부의 불이한 일 환경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낙망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12절 넘어가 봅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신의 말이나 증언이나 약속의 진실함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맹세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진실하다. 내가 진실하게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맹세라고 말하죠. 본문은 주님께서 주신 교훈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교훈은 맹세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외에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쉽게 맹세하고 쉽게 변경하는 당시의 잘못된 풍조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본문이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거나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약 성경의 계명과 어긋나는 거죠. 계명에는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또 예수님과 사도들 자신도 잘못을 범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대제사장이 내가 맹세하느냐 할 때 그렇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를 확인하였죠. 또 사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서 예, 말씀하고 서신서들에 그렇게 아주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갈라디아 1장 20절 같은 말씀이 그렇죠. 그것은 일종의 다 맹세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맹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합법적 맹세는 오늘날에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13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가 기도하는 일이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쁜 모든 일을 주시고 환경 여건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난 당할 때는 낙망치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4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건 고난 중에 중요한 한 고난이죠.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는 것이 좋다. 기도하는 것이 좋다. 본문의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말이라고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첫 번째 직무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에 걸린 자들을 심방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초대교회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은 당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든지 아니면 단순히 성령의 은혜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술과 약품을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로 감사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기도할 것이다. 15절을 보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의 치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병을 주시니도 치료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가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의 정확한 원인을 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죠. 어느 정도 알고 또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완전하지 않아서 의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원인도 또 완전한 치료 방법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원하시면 우리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죄와 병이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욥기의 중요한 교훈의 하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신명기 28장의 증거대로 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자주 아프죠.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감기를 몹시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올해는 아프질 않는 걸 보면 이 부교육자가 없어서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은 큰일이다, 아프지 않아야지, 기도를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아프면 참 곤란하긴 한데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셔서 늘 감사하죠. 안 아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올해도 안 아프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아플 때가 많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몹시 아프고 아파서 목이 쉬어가지고 네, 말도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먼저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아, 내가 어떤 부족이 없었는가, 내가 무슨 죄가 없었는가, 나 자신을 잘 살피고 깨달아지는 마음의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다 버리기를 굳게 결심하고 내가 다시 좀 잘해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16절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음에 거리끼는 죄악들을 먼저 고백하라는 말이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런 후에 우리는 병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고백은 필요하다. 또 내가 공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의인의 간구는 응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고 실제로 의롭게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법적으로 얻었고 실제로 죄에 자꾸 짓지 않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바로 의인인데, 의인의 간구는, 의인들이 간구는 여기 힘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런 뜻인데,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예, 방석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다. 의인의 간구는 응답을 받는다. 병 치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범사에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동행하는 그 특징의 하나가 기도의 생활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기도해서 모든 것을 얻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는 기도의 응답의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초인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마음 가지고 연약한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은 기도에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비가 올 때 갈멜산 꼭대기 올라서 기도할 때 보면 성경은 묘사하기를 양쪽 무릎팍 속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수종자에게 가서 저 산에 저 가서 한번 봐라, 구름이 떴나 봐라, 없습니다. 그래 또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서 봐라, 없습니다. 7번째 보내니까 저기서 구름이 조금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 됐다, 하나님의 응답이 구름이 떠올랐다. 적은 구름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큰 비구름이 돼서, 먹구름이 돼서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게 됐던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 응답을 받는다. 마지막 두 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자,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진리를 떠났던 자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병 고치는 일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병이 낫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병보다 죄인의 영혼을 돌이키는 것은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사망에서 그를, 지옥 갈 자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본장에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부자에 대한 교훈을 먼저 주었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거늘 너희가 재물을 땅에 쌓는구나, 그런 말이죠. 또 부자들은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의의 이익을 취했다, 그건 도적질이나 강도질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불의한 일로 그렇게 부자가 되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또 부자들은 그 부를 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했으니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네가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이 네 양심에 편안하냐, 근검절약하게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네가 쓸 거 다 쓰면 돈이 쓰고도 모자랄 것이다, 그걸 아껴서 써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부자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둘째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공의의 심판자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 야고보 1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그런 말씀 1장 4절에서 읽은 바가 있지만은 인내로 고난 중에도 잘 참아야 되는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거는 누구 탓 하지 말고 예, 누구 탓이긴 다 내 탓이다.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인 줄 알고 그렇게 자신을 늘 살필 생각을 해야지. 예, 이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탓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네가 자기를 잘 살피면서 잘 참아야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욥 같은 사람,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우리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 우리가 오래 참고 주의 재림을 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셋째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고 또 맹세할 때 경솔히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하고 넷째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가 부르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특별히 병들었을 때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라. 고난 중에는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이고 병이 따라 들었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들과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이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좋죠.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잘 참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특별히 병들었을 때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올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들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땅 위에서 잘못된 부의 축적과 부의 사용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도 교훈하셨고 또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낙망하지 말고 주의 재림의 가까움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특별히 몸이 아플 때에 낙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혹 부족을 살피면서 고백하면서 마음에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늘 회복을 얻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신 줄 아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